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위 뉴스입니다. 이라크에서 오늘 드론을 이용해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를 겨냥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지만 총리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이라크 당국 기자들을 인용해 오늘 바그다드 내 경비가 삼업한 그린존의 총리 관저를 겨냥한 드론, 즉 무인기 공격이 발생해 건물 외곽에 있던 경호원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알카드히미 총리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무사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라크 언론들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암살 시도에 드론 석 대가 동원됐으며 이중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은 모두 티그리스강 근처의 다리에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보안 당국은 배후 세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총선 실시 이후 부정선거 논란과 폭력 시위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공격이 이라크의 심장부를 겨냥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야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 사안인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날 한국 정부의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실제로 인류 보편적 인권 문제를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지난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35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한국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휴스턴 경찰 당국이 지난 5일 발생한 음악 축제 압사 사고와 관련해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에선 지난 5일 밤 이틀 일정으로 개막된 애스트로 월드 음악 축제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는 개막식 행사 중 세계적 힙합 래퍼인 트래비스 스콧이 등장하자 5만여 명의 관객 중 일부가 열광하면서 무대 쪽으로 한꺼번에 쇄도하다 발생했습니다. 휴스턴 경찰 당국은 희생자가 모두 14살에서 27살의 젊은이들이라며 이르면 오늘쯤 신원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어제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BBC와 로이터 등 영국 언론들은 농부와 환경운동가 등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서서 각 정부들의 이기주의가 지구를 죽이고 있다며 조속한 기후변화 합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일광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늘 새벽 2시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간은 오늘 새벽 2시에서 1시로 1시간이 조정됐고, 워싱턴 등 미국 동부와 한반도의 시차는 기존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전 지역에서 화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 산간 지역은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20에서 50mm, 평안도와 황해도는 5에서 20mm가량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2에서 5.5m, 서해 앞바다 1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뷰의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하면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 세계 12억 가톨릭 교회의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바티칸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최 기자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북한 방문 뉴스는 지난달 29일 나왔는데요. 이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 면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그 주요 20개국이죠. G20 정상회의 참석자 이탈리아 로마를 문 대통령이 방문했는데요. 로마 방문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바티칸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겁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교황님이 그 북한을 방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방북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31일 날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교황 면담 사실을 자신의 그 SNS에 공개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기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뉴스가 커졌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언급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교황 방북을 둘러싸고 이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3년 전이죠. 2018년 10월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권을 언급했지만 방북은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 방문 뉴스를 둘러싸고 이제 대개 두 가지 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내년 그 5월까지 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본인의 목표로 하는 교황 방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뉴스를 띄우는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전에 지금 그래도 남북 간에 무슨 그 통신선도 연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모종의 그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좀 그 시간을 두고 몇 달 좀 지켜봐야 이것이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임기 말에 일종의 한번 그 이 같은 평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인지 지켜볼 그런 문제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 평양을 갈 것인가 또 간다면 언제쯤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기자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교황이 평양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초청을 하면 기꺼이 가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요. 교황이 말한 것처럼 방북이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3년 전에도 교황은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평양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 문제의 핵은 결국 그 김 위원장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구별다른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서기를 원한다면 교황의 방북만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퍼포먼스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 교황 방문이 몰고 올 내부적 파장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데요. 지금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북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 나이가 많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도 문제인데요. 교황은 1936년생으로 다음 달에 85세가 됩니다. 교황 그 방북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빨리 된다고 해도 내년 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각에선 내년 2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초청장이 당장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방북을 위한 실무 준비 또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금 겨울철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만일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황 방문이 빨라야 내년 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교착 상태인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서 교황 방북에 적극적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한국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지난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려면 북한도 그럴 만한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거 그 교황 방북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2018년 평양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당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교황 방북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뒤로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온 그 한반도 정세가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 실패하는 바람에 좀 악화가 되고 또 북한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서 이것이 그 과거에 좀 흐지부지된 이런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정상 차원에 이런 그 언급을 했다는 것은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그 신호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이제 북한의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다면 크게 보면 한 두세 가지 그 정치적 그 이해관계 이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에 갖고 있는 기존의 그 나쁜 이미지가 이제 상당히 그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뭐 인정을 안 하든 간에 북한에 대한 인상이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 보고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이 유린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다 이런 그 대개 인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제 교황이 내년 봄이건 언제건 간에 평양을 방문하고 그런다면은 이 같은 인식 이런 것을 이제 크게 바뀔 수 있죠. 특히 그 종교에 대한 그 세계 여러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금 집권 10년 차가 되는데요. 지난 10년간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큰 정치적 뭐 소득 이런 걸 올렸다고 그러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초로 정상회담을 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했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도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정상 간의 만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그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기에 더해서 교황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하군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교황이 이번에도 초청장이 오면 기꺼이 방북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3년 전에는 첫 번째 그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그런 때였는데 그때도 결국에는 교황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처럼 미북 대화 또 남북 대화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그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에서 우호 이런 점들이 강조가 됐었고 또 보통 국가와 국제사회 일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일환으로 교황 초청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최원기 기자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가 다시 미국이나 한국 이런 나라들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기존 우방국들과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데다가 또 지금은 코로나로 국경마저 봉쇄하고 스스로 고립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지금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교환의 방법 같은 이런 이벤트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금 교황 방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한 가지 교황청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교황의 방북 자체가 한반도 평화 또 북한의 종교 자유, 인권 문제 이런 걸 제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이 핵 문제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황이 방북하게 되면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만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들도 꾸준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제출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최근 그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제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는데요. 두 나라는 그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그 결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 이제 규정 문제가 있는데요. 결의안을 이렇게 제출해 놓고 이것이 이제 표결에 붙여져서 이제 통과 또 뭐 부결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일종의 대기 상태 이걸 이제 계류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류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의안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그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이제 같은 결의안을 내서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일종의 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가 사실 굉장히 지금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웃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거나 또는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걸 알면서도 굳이 이제 그 다시 제재 결의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하나의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제재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이런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좀 균열을 내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미북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그 결의안을 내므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좀 이견을 보이게끔 그런 의도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전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먼저 3년 전보다 제재 완화에 관한 내용이 더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추진했던 완화 조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 또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이런 게 들어 있고요. 또 해산물과 섬유, 그리고 동상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해제하는 내용, 이렇게 그 2019년에 추진했던 내용들이 이번에도 담겼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과거에 북한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그런 산업들인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기 위해서 2016년과 또 2017년에 채택된 대북 제재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결의안에 포함됐던 내용에 더해서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정제유 수입 그 제한을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이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7년 6차 실험에 대응해서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해상 환적 등 불법 경로를 통해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서 북한이 많은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런 내용들이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그 제한 50만 배럴로 제한된 그 정제 수입 그 한도를 폐지하자 이런 내용까지 새 결의안 초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그 민간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그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나라는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요. 미국과 손잡고 대북 제재를 채택을 했는데 지금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모순이 안 되나요?
다소 그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제재 완화를 그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그 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몇 년간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일종의 제재를 준수하니까 이 점을 봐서 제재를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올해만 해도 북한이 벌써 그 탄도미사일을 8번이나 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은 쏜 건 아니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8번이나 쏘고 이것은 명백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2017년에 이제 그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같은 결의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그 대북 제재 상황을 들여다 보면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다 이렇게 말해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이 가진 역할이 대단히 크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사실 중국과의 뭐 무역 거래나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할 의지는 있지만 의사는 있지만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뭐 99%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지렛대 수단 이런 것은 뭐 중국이 다 갖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 중국이 미국과 손잡고 이것을 제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엔 안보리 결의긴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중국의 대북 제재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북한의 비핵화,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그 하등의 그 변화, 비핵화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보리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다. 이런 그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제재를 더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두 나라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관련 질문에 미국은 제재 체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제재를 위반하거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는 데 따라서 조치들을 수정하거나 중단 또 해제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점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안보리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북 제재 내용, 뭐 예를 들어서 석유를 뭐 수출을 좀 줄이고 또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이런 내용은 있지만 완화에 대한 내용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조항이 있냐면 북한의 행동과 제재 이행 상황을 비춰봐서 필요에 따라 조치를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검토 및 준비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제재를 더 강화하고 또 반대로 비핵화 조치라면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원칙을 담은 그야말로 원칙적인 그런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완화한다, 풀어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제 그 완화 해제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이 정도면은 북한이 그 제재를 잘 지키고 비핵화가 지금 상당히 이행이 됐으니까 그 제재를 좀 완화하거나 풀어줄만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결의안을 자꾸 내도 이것이 전혀 뭐 통과가 되지 않고 별 효과가 없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2019년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당시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5개를 그 폐지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만일 지난 몇 년간이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마 틀림없이 북한의 제재가 몇 개는 아마 해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제를 하려면 역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해제가 완화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중국 기업에게 대북 제재 위반 자금 $96만에 대해서는 몰수 판결을 내렸다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고 그래서 이 회사 관계자들의 그 자금 또 회사의 자금 이 자금들을 몰수할 수 있도록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허가를 한 겁니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 달러 또 이 업체 대표 탕신의 및 투자 이민 예치금 50만 1,771 달러 또 탕신의 남편인 리시춘의 예치금 2만 4,209 달러 등 총 95만 5,880 달러가 몰수 대상입니다. 이런 결정은 피고 측에서 일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서 원고 측, 즉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그 미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에 이 회사가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의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또 관련 자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운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자금에 대해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 최신 회사를 대신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서 미화 776만 달러를 GTE에 송금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이 북한이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것은 뭐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1975년도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를 근거로 유엔사 해체를 주장을 했으니까요. 거의 뭐 30년 이상 된 오래된 얘기고요. 예. 또 2018년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2019년에도 북한의 유엔 총회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실제로는 그 미국 사회 또는 국제 외교가에서 별다른 그 호응이나 반응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종전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사자인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전쟁 종료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정전협정 체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칠 때 방어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자칫하면 북한의 유엔 해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신뢰 구축을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전체제 변화, 법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에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에 따라서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의 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195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전협정과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유엔사 지휘 등에 원치 않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 등에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국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언급한 데 대해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이 얘기는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수영해 유럽에 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인데요. 3일 그 헝가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작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지난달 9일이죠. 북한 그 최고인민에 의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연설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그 불신과 대결의 불씨가 되는 요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북한이 행동 그러니까 적대정책 철폐 이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별다른 주의를 못 끌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제 의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청와대는 이렇게 종전선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일단 양국의 온도차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잇따라서 미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미국과 한국이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 시기, 조건에 관해서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북 조치의 순서, 시기, 조건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한반도 평화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그 가동하는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이 현재 꽉 막힌 비핵화 논의를 다시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신중한 태도 이런 건 그 대북 접근에 있어서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종전선언 또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방안들에 대한 논의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화만을 위해서 먼저 종전선언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남북 삼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남북 삼림 협력을 다시 북한에 제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2018년에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그 산림황폐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나무를 많이 심고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그 합의를 당시 했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2019년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그 실패하고 남북 관계가 좀 악화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흐지부지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서 열린 그 기후변화 총회죠. 거기서 이 문제를 다시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유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산림 협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의 산림 황폐는 좀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한반도를 찍은 위성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한 지역은 영토 대부분이 울창한 그 산림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반면에 북한은 그 자강도, 양강도, 또 함경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그 산림 황폐화는 잘 아시다시피 그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그때 그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초근 목표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 산림을 훼손했고요. 또 땔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산의 나무들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나무 뿌리 또 관솔 이런 것까지 다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산림을 조사하는 그런 그 글로벌 포레스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이 단체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북한에서 줄어든 그 산림 면적이 20만 헥타르가 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 사라진 산림 면적이 23만 3천 헥타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그 북한의 벌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양강도, 자강도, 함경남도 세 지역에서 집중적인 벌목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런 그 사실을 잘 알고 2015년에는 산림 파괴와의 그 전쟁까지 선포를 했지만 성과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있는 북한 당국이 그러면은 남 그 산림 협력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그 경제 협력 또 산림 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그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 문제가 아니고 산림 협력이나 무슨 다른 문제를 가진 것은 그야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협력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북한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할지 지켜볼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내용 그리고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에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팻 닉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팻 닉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남편 리처드 닉슨과는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잖은 유산을 남겼다는 건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7대 퍼스트 레이디 패트리샤 닉슨을 소개합니다.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알고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부인 팻 닉슨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팻 닉슨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팻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메리 브러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플라스틱 팻이란 별명은 남편 뒤에 앉아서 남편이 하는 얘기에 가만히 미소만 짓는다고 해서 붙었습니다. 팻 닉슨은 직접 정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플라스틱 같다고 말했어요. 얼굴 표정이 하나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팻 닉슨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팻 닉슨이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팻 닉슨은 백악관의 안주인으로서 많은 연회와 다과회를 베풀었는데요. 닉슨 대통령 당시 백악관 만찬은 케네디나 존슨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좀 더 격식을 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팻 닉슨은 외국 정상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접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고아들이나 양로원의 노인들처럼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나곤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했다는 겁니다. 팻 닉슨의 원래 이름은 셀마 라이언으로 아일랜드계 후손인데요. 1912년 3월 아일랜드 축일인 성 패트릭의 날 전야에 태어났다고 해서 패트리샤, 팻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She did grow up in basically a kind of what they call a truck farm.
팻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작은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13살 때 어머니를 간암으로 잃었고 18살 때는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했는데 그때 얻은 폐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팻이 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들과 무척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팻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연극부와 토론회에도 들어가는 등 과외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팻은 2년제 초급 대학에 들어갔다가 1931년에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속기사, 엑스선 촬영사 등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학비를 벌었고요. 2년 뒤에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남가주대학교 USC에 진학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팻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죠. 팻은 언제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어디를 가든 팻이 있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팻이 주문을 받았고 2시간 뒤에 도서관에 가면 팻이 책을 대출해줬습니다. 저녁 때 학교에 다시 와서 보면 팻이 학생 연구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남가주대학교의 한 교수는 팻을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뒤 팻은 캘리포니아주 위티어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극단에 들어갔다가 한 살 아래의 젊은 변호사 리처드 닉슨을 만났는데요. 팻 닉슨 전기를 쓴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팻이 예전에 연극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교사들이 팻에게 동네 극단에서 하는 연극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팻이 그 극단에서 리처드 닉슨을 만났어요. 닉슨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같은 극단에 들어온 겁니다. 리처드 닉슨은 팻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팻이 닉슨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독차지하고 싶다거나 질투한다거나 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갑시다. 주말에는 같이 산에도 가고 모닥불 앞에서 같이 책도 읽고 무엇보다도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행복을 찾읍시다.
네, 리처드 닉슨이 결혼 전에 팻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평소 근엄한 표정에 리처드 닉슨이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팻은 리처드의 진심을 받아들였고요.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인 1940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팻은 한동안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1946년에 리처드 닉슨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기로 하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입니다.
팻이 남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1946년에 치른 첫 선거 때 그랬죠.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팻이 닉슨의 비서 겸 사무실 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언론 홍보 자료를 타자로 쳤고요. 유권자들에게 편지 보내는 일을 하고 또 다른 후보 부인들처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으로 바쁜 와중에 큰딸 패트리샤를 낳았는데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6시간 만에 일어나서 남편이 연설문에 쓸 자료를 타자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패스의 내조에 힘입어서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그 뒤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4년 뒤에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다시 2년 뒤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이 됐는데요. 팻 닉슨은 부통령 부인으로서 남편의 외국 순방에 동행했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도 남편과 함께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2년 남편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에 동행한 팻 닉슨. 만찬장에서 판다곰이 그려진 담뱃값을 보고 귀엽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저원라이 주은내 총리는 팻 닉슨에게 기꺼이 하나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네, 팻 닉슨은 저원라이 총리가 담뱃값을 선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원라이 총리가 선물하겠다고 한 건 판다였는데요. 중국이 우호의 표시로 링링과 씽씽 판다 한 쌍을 닉슨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겁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퍼스트 레이디 팻 닉슨은 워싱턴에 있는 국립동물원에 두 마리 판다를 기증해서 많은 미국인을 즐겁게 했습니다. I'm so glad that this delegation could come. 국내에서 팻 닉슨은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는 팻 닉슨의 삶 자체가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그만둔 뒤에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고 두 딸의 학교 일을 돕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팻 닉슨에게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팻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관심을 갖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활동, 나이 많은 사람이건 어린아이이건 아픈 사람이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팻 닉슨은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봉사 단체를 방문했고요. 그저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원으로 꾸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팻 닉슨은 또 백악관을 꾸미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전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골동품 가구와 예술품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덕분에 백악관 소장품이 600점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1972년 말 남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팻은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사건에 관계했고 또 대통령 자신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했습니다.
팻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신문에서 기사로 읽은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팻은 남편을 보호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론이 주도한 거대한 음모라든가 보좌관들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워터게이트 사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사임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악관을 떠나는 건 팻 닉슨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죠.
원래 정치적인 연설을 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던 팻 닉슨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일절 기자회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지만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유산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텍사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메리 브래넌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여행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한 첫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팻 닉슨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미국 대표로 참석한 겁니다. 또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냥 공식적인 연회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따로 일정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부인 패트리샤 닉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8대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 편을 보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오는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복귀합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대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인권의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권이사회는 잔악행위 기록과 잘못된 행위의 책임을 묻는 등 인권 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사회는 인권 위기와 비상사태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유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또 인권이사회는 우리와 파트너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인 관심과 몇몇 이사국들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꼽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세워질 당시로 돌아가 우리의 이상을 저해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국가가 모두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버마, 중국, 에티오피아, 시리아, 예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본적인 자유와 여성의 권리 신장 그리고 종교적 무관용에 반대하며 인종적 정의 그리고 소수그룹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인권 상황이 나쁜 국가가 인권이사회에 선출되는 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가 인권이사회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반드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국을 다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한말인 1902년 12월 22일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주 대륙에서 정착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의 후손이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한인산인 신분은요,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
BOA 한국어 방송은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부터 미국 내 독립운동가들,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태권도 대부 이중구 등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미주 한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